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목사님께서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웨이크 사이버 신학원 명예 교수님으로 계신 림택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3년 된 나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한 가지 저는 좀 불편한 거,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아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이게 마스크를 해놔서 구별을 잘 못해요. 특별히 여성전인들은 그분이 그분 같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멋지고 이쁜 분은 다 한국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김 목사님 늘 부족한 저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솔직히 얘기해서 목회자는 제 경우에 목회 한 10년 이상 한 교회에서 하면 사실 본문만 다르고 내용은 늘 같으잖아요. 설교 들으면 예수 믿어라, 복받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인데,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 30한 5, 6년 저희 나라를 지배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됐거든요. 그러면 아마 머리가 빠르신 분은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공부했죠. 저는 그때 교육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완전히 일본 사람인 줄 알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 유치원, 초등학교가 얼마나 생애의 그 토막 중에 귀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캐도릭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유치원만 자기네가 가질 테니까 나머진 다 너희 가지라 할 정도로 어린 때 하거든요. 그걸 제가 겪었잖아요. 저는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알고 그때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니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보고 왜 일본말 배우지 않고 한국말 하냐고 그러고, 또 이제 어머니한테 일본말 가르쳐줘서 일본말 하게 할 그 정도로 이제 그 브레인워시가 돼 있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때. 그러다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나니까, 전 이북 사람이니까, 5년간은 또 러시안 말을 배웠어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졸업을 못하고 이제 일사후퇴 때 나왔지만은, 러시안 말, 그 용어는 우리 육반까지는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때부터는 러시안 말을 배웠습니다. 드드라스보이체, 호로쇼, 뭐 그러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남한에 나와서는 또 영어를 해야 살 것 같다 산다 그래서 또 그 영어 I am a boy, I am a school 뭐 그러면서 배웠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영어 한지가 지금 한 6, 70년 아마 됐겠죠 인해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 일본 사람하고 1년만 같이 있으면 5, 60년 배운 영어보다 일본말이 더 제겐 편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어린 시절을 이 집어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 그러면 우리 어른은 제외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주일학교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어른들도 예배 마치면은 이제 뭐 교육관이 따로 없으니까 이제 구석구석만 모여서 주일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어른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자녀 가진 분들 꼭 가장 중요한 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를 떠난 후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제 경우에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다행히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하고 집밖에 몰랐었던 물론 뭐 이제 농사하신 분이니까 좀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고 또 저희 집이 바로 교회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와 가정 간에 서로 특별한 구별 없이 그것은 그렇게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생애에 큰 비전이 됐어요. 근거가 됐고 저를 붙들어주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뭐 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제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제 나름대로 목사로서는 성공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목사직은 특별히 뭐 성공 뭐 실패가 있겠습니까만은 뭐 신학교 교수도 해봤고 신학 총장도 해보고 또 저는 60년대 중반에 미국에 유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온다고 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가정 이루고 애들 낳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신학교에서 강의도 해봤고 제 그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제가 그 살았던 그 원인이 그 뭐라 그럴까 이거 삶의 그 어떤 그 핵심이 뭘 붙잡고 그 전제라고 그러는데 그걸 전제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하기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말해요. 이 영어로 presupposition.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근거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다 필요하거든요. 그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교회 나오셨으니까 다 우리 믿는 분인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아무쪼록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 아마 한 큰 대교에서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회도 이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제가 잘해서보다도 그때 막 이민 들어올 때니까 67년도에 캐나디 법이 이제 미국에서 제정이 돼가지고 그 후에 나라마다 그 이민 쿼터가 생기면서 한국에서도 그냥 이민 왔죠. 그분들이 외로우니까 이제 모이는 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늘 깨닫는 것은 이게 자꾸 흔들리잖아요. 삶이라고 하는데 흔들리다가도 또 제자리에 가야 될 길이 뭘까?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돈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애국에 살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은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나라 큰 변화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그 어떤 부분인가 존재의 그 핵심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 봅니다. 참 그 일정 35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일본 정부가 얼마나 애쓴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저는 겪었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밑에서 또 살면서 교회 핍박하는 것도 봤고 친히 저희 이북에 있는 우리 모교회 목사님 저 이 공산군한테 이 공산군이라는 게 동네에 있는 빨갱이입니다. 이제 6.25가 나면서 이제 제표가서 총알 아까우니까 총으로 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이 창으로 찔러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학살했죠. 그건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고 보한 거예요. 이렇게 그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이쪽서 이제 구덩이를 향해 쓰게 한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인민군 그 총은 그 저 총에 다는 그 칼이 뾰족해서 찔리게 되어 있고 우리 한국군이나 우리 미군이 가지고 있는 칼은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웅덩이를 판 거기에 쓴 다음에 이제 새끼줄로 다 욕죠 서로 간에. 여러분 그 어디 총 맞든지 하면 대개 어떻게 넘어집니까? 대개 앞으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면 이 뇌의 무기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의사들 얘기. 그러니까 대개 뒤로 넘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자연히 그 엉덩이 판대 그냥 들어가죠. 하면은 이제 그 중에 정말 아주 죽은지 안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엎드려져서 이제 하면은 다시 그것이 뒤에서 이제 확인으로 찔릅니다. 그게 바로 동네에서 같은 엊그저께 놀던 또 같이 지내던 이웃사람이고 그래요. 딱 이제 그 6.25가 나니까 이제 나오던데 6.25가 나고 나니까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같은 동네 저는 아주 시골교회입니다. 저는 미안하지만은 저희 전기불 밑에 살아본 적도 없고요. 피난 나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꾼이시고 근데 면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우리 거기 동네에 있었어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은혜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친구들 그 뭐 이름도 내 기억하지만은 같이 놀던 애인데 6.25가 딱 나니까 그 이제 그 인민군은 지금 몰라 조직 아마 지금도 같을 겁니다. 경찰 조직하고 군인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하다 전쟁 나면 그저 옷 색깔만 좀 다르다가 경찰이 그냥 군인으로 그냥 편입돼요. 이게 이제 하니까 행정적으로 퍽 편리하죠. 전쟁 나면 딱 되니까. 그리고 전사병 자병 저 장교화라 그래서 인민군들의 그 관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사병이에요. 쫄병이지만 전쟁 나면. 훈련을 뭘 받냐 하면 장교 훈련을 받습니다. 전장이 딱 되면 지금 그 사병들이 소대장, 분대장이 됩니고 일반 백성이 다 이제 50세인가가 다 그 군인이니까 그 사람들은 평군인이 돼요. 이제 조직이 딱 돼 있죠. 전 사병 장교화, 전 국토 요새화, 뭐 어디든지 싸울 수 있도록 이제 호를 파고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전 국민 사병화. 그게 뭐 군인이 지금 10년씩 하는데 가서 지금 제대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뭐 한 나이 많은 노인네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되곤 합니다. 요새 그 소식을 제가 탈북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더 강화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그 우리 목사님이 제가 사용당했어. 하다 이제 우리 일사후퇴. 여러분 일사후퇴라는 말 아십니까? 이유를. 1월 4일 날 서울이 후퇴한 얘기예요. 첫 번째 후퇴는 6월 28일 날 후퇴했습니다. 6.25 3일 후에. 그리고 그 여세를 밀어서 지금 남한을 저 부산 쪽으로 안 내려가고 3일간을 머물렀어요. 서울에. 왜 계속 진군을 안 하고 3일간을 머물렀는지 그게 지금 상당히 그 이제 그 군사학을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수수께끼입니다. 그 파죽지세로 내려갔으면 우리 한국군이 다시 뭐 재정비할 시간도 없었을 터인데 그냥 3일간을 머물렀어요. 이것도 보면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 3일 동안에 후퇴했던 우리 한군이 저 평택 그쪽에서 이제 또 대전 이쪽에서 이제 또 방아쇠를 치고 그런 했죠. 그다음 마지막엔 이제 밀려오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부산만 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부동 전투라고 아마 여러분들 다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역사 얘기하는 겁니다. 다부동 전투의 그 전쟁 비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 낙동강 상류에 있어요. 한번 저 여행사든지 가서 한번 자녀들에게 우리 옛날 역사를 가르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제 없는 오늘 없어요. 오늘은 또 내일을 만듭니다. 역사를.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우리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 보면 참 저는 이렇게 이제 한국에 자주 나오는 기회는 요새 없지만은 이거 세계 어디 나가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과거 얽매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있기까지 또 우리 분들의 생각을 하고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삶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 핵심이 뭘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 특별히 중심 교회 오면 여러분들의 사명이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교회 이름이 중신이에요. 우리 이북서에서는 중매자를 우린 중신쟁이라고 합니다. 중신 그러면 처녀총과 혼인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중신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중신을 해야 돼요. 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줄 믿고 참 우리 김 목사님 지금 아마 속히 회복되실 걸로 믿습니다만은 오늘날 있기까지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수고하셨겠어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교회 처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왔는데 외부에 가서 제가 또 말씀 전할 게 있으면 이 중심교회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기서 옆에 또 어떤 교회가 있다는 얘기 그 교회인지 아닌지 난 모르지만은 그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좋아요. 그렇다고 이 나이 많은 분들 그렇게 또 그 뭐 할 일 없는 분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뿌린 씨앗이 오늘 거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제가 내년이면 90이요. 그러니까 저 괜히 제 앞에서 노인네 노인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이 나이 되는 게 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나이 안 먹은 것 같이 보이냐. 그래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제가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드려요? 저는 나이를 먹으라 그래요. 그걸 품고 있지 말고 입 안에서 우물우물하지 말고 나이를 먹어버려. 그 말은 forget it. 나이는 forget it.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간단히 이 제1차 선교 사역,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했던 사건 중에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록인데 성경 가운데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일이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 무슨 뭐 모세, 그런 위대한 분들 얘기들 많이 알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살아가는 얘기거든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말면 여러분들이 의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보에 보니까 나 오늘 참 고마운 일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역자의 선포. 나 오늘 이걸 보면서 아 참 목사님이나 저나 물론 같은 학교 저희 선후배 관계지만 참 신앙의 색깔이 같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뭐 다 같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눈에 띈 거예요. 사역자의 선포 중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건 무슨 소리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저 누가복음 그저 가운데도 나오죠. 11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샘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성경에 뭘 하라 하는 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의 포맷을 말씀한 게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고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선교하라 그랬지만 선교는 이렇게 하라 하는 거 없잖아요. 남을 사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랬지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많은 분이 응답받기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응답 가운데 노할 때도 있고 아무 말씀 안 할 때도 있고 예스 할 때도 있고 A를 달라고 했는데 B를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 그거 가지면 큰 변 날 걸 우리는 모르고 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있기 때문에 큰 변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적당한 것 주시는데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있어요. 응답해.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병원에 가서 병이 나면은 의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함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아마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시대는 이제 복음이 처음에 전파되어야 될 때에는 능력 있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오늘날에는 물론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 안 하시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어떤 분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러 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저도 큰 수술을 세 번이나 이제 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기기 뭐 기도해서 치료받으면 좋지만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데 당신의 피조물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인간을 포함해서 피조물. 때로는 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어요. 그래서 개 같은, 우리 뭐 사람 뭐, 좀 그러면 야, 이 개 같은 놈 그러는데, 그 말 조심해야 돼요. 개들끼리는요, 신용 안 지키고 거짓말하면 야, 이 사람 같은 놈아 그런데요. 나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피조물을 사용하세요. 얻을 때는 자연에 흐르는 구름. 그것을 바라보고 치료가 되지 않던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서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이 만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귀한 이유는, 나라고 하는 귀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아멘. 병원에 가실 때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뭐 아플 때 특히. 하나님,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이 의사들 진단이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특별한 무슨 뭐 제가 원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공교롭겠는지, 의사가, 그저 미안하지만 발에 채이면은 의사들 발에 맞을 정도로 의사들만이 그 교회에 한 4분의 1, 3분의 1 되는 교회에서 목회한 적이 있어요. 의사분들 많이 계셨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죠. 뭐 다 그 가운데는 다 스카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의사분들께는요, 그 미국 저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고 수술해야 되겠다 그럴 때 대개가 미국의 의사분들, 한국도 그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제 진단에는 이런 병이 돼서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되겠는데 second opinion, 두 번째 의견을 또 들어보세요. 다른 의사분한테 가서 꼭 그 얘기해요. 그 second opinion 들어보라고. 그리고 의사를 바로 만나되 하나님, 그 의사분이 처방하는 약이 꼭 맞는 약을 처방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될 것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당신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도구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 역사. 지난 날, 이건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지난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구원에 필요한 교과서예요. 여러분, 교과서를 바로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책이 있지 뭐예요? 참고서. 이 성경책을 바로 깨닫는 참고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나옵니다. 이자 이야기한 대로 자연. 이 자연, 하나님 계심을 알려주는, 그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관계없이 어떤 분인가가 하여튼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교과서를 바로 깨닫게 하는 이 참고서요, 자연. 자연을 소리로 합한 게 음악이요. 그걸 색깔로 나타난 게 미술입니다. 그 낱말을 모아서 눈에 보이는 것, 그 건너편에까지 의미를 주시는 걸 우리가 시라고 그래요. 예수 믿게 되는 게 다 여러 방법인데, 교회 들어오는 분이 여러 개 수천 개일 거예요. 각자가 다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연을 통해서 이건 누군가가 계신가 보다. 그래서 우선 돌아오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하고서 믿기 시작하다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는 믿는 단계로 시간이 거쳐서 깨닫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걸 오래 갖고 가 있는 분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자연, 그 다음에 역사, 더 중요한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들 이거 아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신학 공부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업료 안 내고 지금 한 학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있어요. 양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부족한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좀 부족했던 게 뭐냐면 믿습니다는 많이 얘기했지만 양심대로 살으라는 양심 얘기 많이 얘기 안 했어요. 양심은 신앙이 작동하는 그 가장 구체적인 장소가 양심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에 상관없게 사는 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뉘우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양심. 또 뭐요? 자연. 그 다음에 역사.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하면 성경을 깨닫기가 더 쉬워요. 아멘. 이거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서 왜?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너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대견해. 한국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믿는 바에 아예 진짜로 믿자 그 말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뭔가 간단히 말씀을 본문을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 저를 그렇게 안 되려고 했었지만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하다 들어가는 목사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려고 왔어? 아니잖아요. 뭐 들으러 오셨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성경에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표현을 말씀이 흥황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아, 나 지난 중간에 권사님 내가 이 구절을 보고서 내가 정말 낙심했다가 지금 힘을 얻었어. 이런 것들이 서로 교제하는 기본이거든 이거.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여기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요 도구. 이거 저를 얕보지 마시라고. 임태권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요 도구. 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인, 그냥 단순한 남녀의 부인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전해주는 도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특별히 중심교회 여러분들은 보니까 이제 생활에서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걸 내가 느끼는데 이게 진짜 믿는 거거든. 바울이 예수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이 로마에 있는 교회다 편지하면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당신네 민족 이스라엘 우리 유대 민족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한국 우리 교회가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열심히 있지. 죄송합니다만은 지식 없는 열성은 지식으로 바탕 되어주지 않으면 지식 없는 열정은 광기가 되기 쉽습니다. 패션 without knowledge. 패션이 있어야지. 한참 그러다 보면 왜 그런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 자기 흥의 흥경. 지식이 있어야 지식은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잖아. 이 바울이 그래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이 어떤 분이신가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니 누가 보고 있는가 보면 그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줄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죄인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리 질리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만세 부르면서 자기 우돗돌을 벗어서 환영하던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이요. 이 군중이라는 건요. 참 우리들이 이런 걸 생각할 때 민족들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제1차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성경에 둘 나와요. 사도행전에 하나는 지금 시리아 근처 거기 있는 안디옥, 예루살렘 담에서 위에 있는 또 다른 안디옥은 지금 터키의 중앙에 있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둘이 나오니까 혼돈하지 마시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까지 가서 성경에는 정확한 그건 기록이 안 됐지만 아마 스페인까지 가신 걸로 알아요. 바울이. 아마 그때만 해도 이 천동설을 주장했겠죠. 지구가 중심이고, 이 태양이 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만은 아마 스페인 그러면 지구는 평평하니까 제일 마지막 끝이라고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제1차 됩니다. AD 51년에 45년쯤 되어진 일이요. AD 4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 주고 세상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 12, 3년 후에 바울이 이제 전도 사역을 떠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전도 여행을 떠났다 그러는데 저는 전도 여행이라는 말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여행 다닌 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21절 말씀.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고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거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루스드라와 안디옥, 이거니온과 안디옥 그 세 도시 이름이 나오죠. 자세히 들으세요. 이 제1차 선교 사역은 같은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쭉 돌아올 때는 자기네가 갔던 그 도시를 다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옵니다. 한 1년 좀 남아 이렇게 세월 보낸 것 같아요. 전도하러 다닐 때. 네. 그러면 여기 안디옥이 제일 먼저 나오죠. 여기는 끝으로 나옵니다만은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당신을 파송한 안디옥이 아니고 지금 터키 중앙에 있는 안디아에서 잠깐 한 분론 봅시다. 13장 그 전에 13장 48절 말씀에서 52절까지 잠깐 보십시다. 다 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시나바를 핍박하게 하니 그 지역에서 쫓아나니 이거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1차 전도 때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서 그 터키 중앙에 있는 나라 지금 이름이 코샤크인가 뭐 그렇게 도시 이름이 바뀔 수 없더다마는 그 옛날 유적이 아직 있긴 있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효과가 어떠냐. 48절. 저 이거는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자, 48절.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듣고 기뻐했다. 왜? 예수를 하나님이 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선택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다고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기뻐했죠. 그래서 많은 교인이 생겼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다 이방인이요 사실은. 기뻐하며 찬송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구절 믿으세요?
네.
아멘. 진짜 믿으시지?
네.
여기 동사가 둘이 나와요. 동사. 첫째 동사는 뭐예요? 작정한다는 동사. 두 번째는 믿는다. 어느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누가 작정했어요? 이게 예정론 아니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요.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 그 동사를 특별히 살피시라. 우리 한글은 조금 동사가 조금 확실치 않지만은 우리 한글은 형용사나 무슨 이런 부사 같은 게 많지만 이 동사.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구원받기로 작정을 했어.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1장 4절에 세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웬만한 분 교회 나오면서도 깊은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은 분은 저한테 일부러 어느 교회인데 와서 질문하더라고. 아니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뭐예요? 말이 맞아요. 내가 믿죠. 여러분이 믿었죠.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고난을 받게 했다든지 무슨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믿는다든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아멘. 여러분과 저 이 시간에 여기 나왔었죠. 예배당에. 이거 여러분들이 걸어오셨죠? 여러분들이 참을 구웠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가게 하셨다 그래야 돼요. 제 말인 줄 알고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를 불러서 이제 노인민족이 이제 해방을 시켜야 할 텐데 3장 10절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시간이 가니까 찾아보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도하여 내라 하는 말하고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달라요 틀려요? 다시 인도하여 내라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로 하여금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달라요? 틀려요? 정말 인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요? 도구요, 도구. 아멘?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한 해는 인류대학 갔어요. 한 해는 뭐 그렇게 신통치 않은 대학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인류대학 간 좋은 대학 간 그 부모님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한 가정 부모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 아들 애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주시고 소원을 주고 졸리운데도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공부 열심히 하더니 갔습니다.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합격했죠. 그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주관하시는 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한쪽에서는 아 우리 애가 공부 열심히 하더니 갔다. 그거 사실이겠지. 그러나 생애에 가는 방향은 완전히 틀립니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제게 건강 주셔서 제가 건강합니다. 그게 사실은 옳은 말이요. 병 앓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제 삶의 근거였군요. 이걸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찾기 전까지는 저도 하도 16살에 혼자 피난 나와서 고생하면서 저는 혼자 나왔거든요. 그 아원 갈래니 너무 나이 많다고 안 받더라고. 양동원 갈래니까 젊다고 안 받고.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남에 아무도 없어. 요새 젊은이들 만나면 그래요. 야, 일거리가 없다. 아무데나 가서 보라. 인간 모인 것에는 일거리 있더라. 사람 모인 것에는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만족하지 않아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 단번에 여기 올라가는 길은 없어.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세요. 보통 사람이 5년 하면 되는 일을 어떤 사람이 1년 만에 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거짓말일 수가 있어. 남이 5년 걸리면 나도 5년 걸립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건너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과정을 걸게 하세요. 다윗 왕을 삼았는데 시편 78편에 보니까 왕 만들기 전에 양을 치게 하셨는데 양을 치는 그 종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양 대신에 백성을 맡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일은 오늘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안디옥에서 핍박받았어요. 그리고는 이거니온으로 또 다시 갔어요. 도시로. 죽을 뻔했어요.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이거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갔어요. 부산에서 전도하다가 핍박받고서 대전으로 올라간 거하고 같아요. 예를 들면. 대전에 왔어요. 대전에 왔더니 또 어디 14장 9절 보세요. 마칩시다. 말씀. 간단히. 5절 말씀 보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또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루스드라로 갔어요.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나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요. 해서 이거니온이라는 도시로 왔더니 이거니온에서 또 쫓아와가지고 대전으로 올라왔더니 뭐 급행을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대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돌로 죽이려고 해요. 또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어요. 또 피하게 하셨어. 안디옥에서 피하게 하시고 이거니온으로 와서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19절 봅시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거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청해가지고 와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어. 그리고 본 교회로 왔어요. 다시 죽진 않고 살아나왔는데 다시 갔던 길로 되돌아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27절 말씀이에요. 당신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한 건물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를 모아 그런 거 보면 가정교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제 다 모여서 가서 전도하고 완 그 결과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 간단해요. 그러나 여기서 확실한 거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선교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27절에 이르러 교회들을 모아 첫째로 주어가 누구요? 우리가 뭐 했다 그랬어요? 누가 했었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아들아이가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성공시켰어요. 우리 아들아이가 고통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냥 용기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어요. 투병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 그래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가 아니요. 우리가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대화 속에 내가가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 그분이 해야 돼요. He.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건강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직 해결 안 됐지만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모든 일. 저는 이 구절을 제대로 깊이 있게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성경을 본다. 왜? 모든 일이라는 말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한 데서 피한 것만 아니잖아요. 무엇까지 포함돼요? 돌에 맞는 상황에 이른 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네.
죄송합니다만 뭐 여기 젊은이들 다 용어하시겠지만 passing by, 지나치게 하는 거 하나님 해주시면 고마워요. 그게 어려운 일에서 우리를 이렇게 옆으로 가게 해주셔. 피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요. 또 그런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지난 날 돌이켜보세요. 그러나 생애는 피하게 한 일만이 아니고 그 일을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서 겪은 일도 많을 거예요. Passing through. 통과해야지. 교회가 왜 약화되느냐? 밤낮 피하는 방법만 달라 그러면 사람은 약삭빠른 인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희들을 약삭빠른 인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당당한 사람. 여러분 이제 그저 빌립보 교회 개척한 얘기가 16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감옥에 잡히지 않았어요? 병자 고치고 다 그랬더니 신라하고 둘이. 그건 제2차 세계 저 선교 전도 때인데. 근데 이거 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착고를 채우고 이제 있는데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브라파에서 있었던 최초의 오케스트라가 아닌가 보아요. 바울과 실라가 노래 부르고 하늘의 천사와 함께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보니까 지진이 나는 것 같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죄수는요, 옥문 열리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든지 탈옥하려고 수단을 다 쓰는데 옥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 보니까 막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성경에는 간수장이라고 했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교도관. 그 죄수를 담당한 교도관이 보니까 교수들이다 죄인들이 다 나가거든.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니까 하니까 자기가 담당했던 바울과 실라가 나갔을 거란 말이야. 옛날 로마 법을 보니까 제가 그 이제 그 구조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 책들 좀 보니까 자기가 담당했던 교수가 감옥에서 추록하면 그 본인이 죽게 돼 있더라고. 담당자가.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이 교도관이 자기가 자결하려고 칼을 뽑았어요. 그 16장에 있는 말씀. 바울이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소리, 여보시오, 우리 여기 있어. 하니까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흔히 옥문이 열리면 나가는 게 이게 상례야. 안 나갔어, 바울이. 신라도 안 나갔어. 그래서 이 간수장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 중에 하나예요. 자주장사, 천장사하던 루디아도 빌립보 교회의 개척.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 후에 이제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바울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이 후에 총 책임자, 그 감옥의 책임자가 이거 가서 그 해방된 자유로 몸으로 나가라고 그러라. 와서 그렇게 이제 우리 교도소 소장님이 나가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시오, 죄 없는 나를 죄 있다고 감옥에 넣은 당신의 책임자 윗사람이 와서 나에게 잘 대우해주고 나를 인도해 나가지 않으면 내가 안 나가겠어. 얼마나 멋져. 만일에 감옥 문이 열리자마자 약삭빠르게 둘이 나갔어요. 나가서 그 다음날 길이에, 저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와도 해방시켜줍니다. 그 사람들이 잘 믿겠어?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은 긍지입니다. 긍지. 자부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누가 대적합니까? 여러분들 16살에 혼자 정말 가난한 집, 저희 동네는 아주 가난한 동네요. 이북 동네. 죄송하지만 종기도 물론 없지만 농부 있었는데 미안해 이런 얘기해서 저는 종이로 밑닦아본 일 없어 비단 나올 때까지 종이가 얼마나 귀한지 지푸로 밑닦았어. 그것도 여름철에는 집이 없으니까 호박잎으로 닦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 들으시고 욕 안 하실라나 몰라. 이 호박잎도 보면 한쪽에 그 이거 솜털 같은 게 결이 있어서 결을 맞춰서 잘해야지 거꾸로 하면 따끔따끔해요. 그런 데서 자란 제가 몸이 엄청 약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약삭빠르게 피하게 하는 것만이 신앙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패싱트로 통과하게 하셔. 통과하게 하셔. 그러면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만큼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두 가지. 첫째는 비껴가게 하시는 것. 둘째로는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 그런 그 사진 프레임에다가 벽에 붙인 거 있을지 몰라요. 발자국 있는 그런 거 아세요? 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그 다음에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거든요. 하니까 주님이 늘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만드는 작품인데 손잡고 같이 갈 때는 주님하고 나니까 발자국이 둘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으로 되고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주님 제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이때가 제가 제일 어려운 때인데 이때 주님 제 손 안 잡고 어디가 계셨습니까? 야 이놈아 너를 내가 목마 태우고 다녔다. 그 그림 그 뜻이 아멘. 우리는 긍지 가셔야 돼. 그 안 믿는 사람들 이따 썩어질 것 가지고 그냥 그저 배고픈 강아지 뭐 하나 뜯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고상한 사람이요. 하나님 위해서 손해보아 보세요. 하나님 그래 너 잘했다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제 생활보 그래 고맙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그래도 참고 있구나. 제 부인이 꼭 20년간을 품으로 고생하다 세상 떴습니다. 영어로 exactly 꼭 20년. 그 사람이 이제 왼쪽을 못 쓰니까 이제 한국의 대학교에 나올 때 같이 나왔는데 언제 한번 세상을 뜨기 전에 제가 이제 윌치아 태우고서 그때는 지금처럼 양로원이 많이 활성화 안 되어 있을 때예요. 이제 개인의 복귀에서 이제 그 수가 되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풍을 와고 난 뒤에 풍은 지진 같아서 또 유진이 옵니다. 두 번째 풍이 또 오기 쉬워요. 두 번째 풍이 온 게 이제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이 어눌해요. 저는 거의 알아듣지만 이제 다른 분은 못 알아들으니까 되게 딴 분한테 있으면 말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당신 애롭지 않아? 힘들지? 그랬더니 지금 눈에 그 손의 체온을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 제 손을 왼쪽을 못 쓰니까 바른 손을 쥐더니 어린애들 말하듯 옆에 있으니까 좋아.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낱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걸 확인시켜 주세요. 어떤 분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지만은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가 또 떠났다가 만났다 만났다 하십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은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심을 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안 만났으니까 나왔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우리는 누구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 자녀요. 아버지 앞에 마주 앉은 자녀인데 아들, 딸인데 무슨 그렇게 웅변대이도 나간 거 아닌데 무슨 이렇게 말들이 많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 많잖아요. 말을 꺼내놓지 못하고 제 아는 목사님은 그렇대서 하도 어려운 일 겪은 그 어려운 일 겪게 생긴 목사님이었어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하나님이 내 입장 내보세요. 하나님 내 입장이 내보세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려고 달려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원하세요. 속 다 터놓고 형식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앞에 섰어요.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통과해야 될 일이 있거든 하나님. 그 순간도 떠나지 않게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꼭 붙잡으셔서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무척 잘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희들을 주님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보배보다 정말 목숨보다 귀한 이 믿음 놓지 않고 붙들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연이어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린 우리 손길을 하나님 아시오니 무엇보다 건강 하나님께서 늘 챙겨주옵소서. 병중에 계신 식구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얻음으로 속히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계심을 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축복 기도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네이분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식구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중심교회 식구들 위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